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그리고 오늘 읽은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사울이 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이번 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다가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있었던 굴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다윗이 얼마든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굴 밖으로 나온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이야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울이 응대하는,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살펴보았어요. 두 가지 말을 했죠. 첫 번째는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당신은 왜 나를 쫓아다니는 겁니까? 왜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다윗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은 패턴을 두 번 반복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야기한 다음에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상벌을 주실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는 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이런 패턴으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대답을 했는가? 그 대답한 내용이 지금 16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사울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내용으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이 16절부터 19절, 두 번째 대답이 20절부터 22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했던 대답이 16절부터 나와요. 이 본문이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참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그렇지만 사울의 말이기는 하지만 참 귀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16절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사울이 첫 번째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이 사울이 처음 보였던 반응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호칭합니다. 이게 정말 획기적인 호칭입니다. 여지껏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이 왼수 같은 놈아, 이 쳐 죽일 놈아 막 이렇게 이야기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사울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다윗과 사울 사이의 연차는 아버지와 아들보다 훨씬 더 나이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첫째 아들이었던 요나단보다 다윗이 열몇 살이나 어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들뻘, 뭐 막내 아들뻘 이렇게 되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처음에 다윗이 등장했을 때는 사울이 다윗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아들처럼 대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실제로 다윗은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 호칭을 보면 우리가 이제 사울이 하려고 하는 말이 이전과는 좀 다르려는가 보다, 이걸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놓고 나는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보면 사울이 소리를 높여서 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하는 모든 이야기는 울음 섞인 말들이에요. 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냥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목소리를 내서 울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 모든 장면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만 조용히 불러서 1대1로 만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기 주변에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같이 데리고 왔던 사울의 군대들이 쭉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쪽편에는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울이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체면을 생각했다면, 다른 것들을 좀 고려했다면 사울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급변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체신이나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겨를 없이 사울이 있는 그대로 자기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장면은 그 자체만 놓고는 참 훈훈하죠. 다윗이 땅바닥에 엎드려 사울에게 절을 했고요. 그리고 사울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사울이 했던 이야기가 그대의 세부적으로 나와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처음에 말을 끝내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말은 네가 나보다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나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나는 너를 학대했다. 그러나 너는 나에게 선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했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다 인정을 해요. 뿐만 아니라 앞부분에서 다윗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다윗이 당신은 왜 나에게 이렇게 행동을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당신에게 선하게 하는데 당신을 아끼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누가 선하고 악한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 가지고 갈 필요도 없다. 내가 보기에도 네가 나보다 더 훌륭하고 선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들은 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째 하는 말은 네가 한 그 말 그대로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신 것도 맞고 그리고 네가 나에게 선대한 것도 맞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건 앞부분에서 다윗이 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이었죠.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내 손에 붙이셨지만 나는 그 기회를 당신을 죽이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는데 사울이 다윗의 말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었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들이 있죠. 그래서 사울이 예전처럼 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으면 무슨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넘겨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고선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들을 둘러댈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붙이신 게 맞다. 얼마든지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처음 보면 이렇게 덧붙였어요.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원수를 갖고 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윗이 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네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훌륭하게 행동을 했다.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 그렇게 인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첫 번째 말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19절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사울이 했던 첫 번째 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참 이게 묘하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하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했던 말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앞부분에 설명을 했지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어떻게 했냐면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신 여호와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상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선하게 행동한 것이 맞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 주시고 갚아주시길 원한다. 그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사울 했던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이런 말을 할 날이 있을까 싶을 만큼 한마디도 버릴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한마디도 버릴 말이 없습니다. 사울이 말을 했지만 정말 합당하게 귀하게 야 사울도 이런 말을 할 줄 아는구나 이런 마음을 품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 사울이 두 번째 말을 시작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이 고백해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20절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러니까 이 사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현재 자기가 왕이지만 그리고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나도 알고 있다.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설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그렇게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야, 이게 정말 사울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맞는가 싶습니다. 정말 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21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구하는 말을 하는 거죠. 여지껏은 내가 얼마든지 군대 동원해서 너를 죽일 수 있어.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지금은 달라요.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어.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우리 가문까지도 다 멸절시킬 수 있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어린 다윗을 향해서 부탁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사울 했던 말도 정말 하나도 버릴 말이 없어요. 다 온전한 말, 올바른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22절에 보면 맨 마지막 결과가 나옵니다. 2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사울의 집안을 자기가 죽이지 않겠다고, 멸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는 다윗의 말은 공개적으로 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약속입니다. 내가 당신 죽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자기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나중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도자의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맹세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맹세를 해줍니다. 나는 사울 가문에 대해서 손대지 않겠다. 그래 맹세를 했고요. 결국 맨 뒤에 보면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 이게 이제 맨 마지막 서로 흩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 말했던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특징이에요. 사울이 정말 바뀐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말, 이전과 다른 행동, 이전과 다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로 자기가 은혜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자기와 자신의 가문들의 생명이 다윗에게 달려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이전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사실은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다윗이 무슨 말을 하건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건건 다 뒤집어서 말하고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판국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다윗이 했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정을 하고 다윗이 하지 않은 말까지 덧붙여가면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구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쭉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구나 그런 싶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가?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을 가질 때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엉뚱한 말을 하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멋대로 살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고집부리면서 살던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사는가? 대부분 그렇지만 안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죠. 아, 그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사람도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어. 거기에다 막 지나친 기대를 품거나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들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사실 관 속에 들어가서 못질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혹시 바뀌는 사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우리가 조금씩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나오지 않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울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당연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윗이 너무 언변이 좋아서 그래서 다윗 앞에서 했던 말을 듣고 사울이 논리적으로 압도를 당해서 설득을 당한 걸까요? 글쎄요. 그렇게 보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혹은 다른 상황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죽을 상황이었는데 이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야 진짜 내가 죽을 뻔했는데 다윗 살려줬네. 정말 다윗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걸까요? 글쎄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사울을 이렇게까지 바뀌게끔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런 변화받은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사울에게 심어주시지 않으셨으면 사울이 이런 마음을 갖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참 심판받고 죄 짓고 참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주님, 저 사람이 악합니다. 나쁜 말을 쏟아놓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저 사람을 잘 설득을 할수 있도록 논리적인 그런 언변을 주십시오. 물론 중요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근데 그걸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선대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는 것처럼 원수로 갚지 않고 선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이 그걸 참 보고 깨닫고 감동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대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구해야 되는 건 그거죠.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사람이 하는 모든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내가 저 사람에게 적절하게 아름답게 말을 하는 것, 저 사람에게 선대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세 번째 특징은 언제나 제가 말씀을 드릴 때마다 조금 사울에게 미안한 그런 특징이기는 해요. 이런 마음까지 가져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사울이 했던 이 행동을 보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사울이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은 마음을 가지고 적절한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 욕심 같으면, 그래, 내가 이제 왕 하는 거 그만두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윗에게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울이요, 현재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30년 가까이 통치했습니다. 이만큼 통치하고 이만큼 살면서 내가 죄 지은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그만두겠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본문을 보면 맨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덤덤하게 읽고 넘어갔지만, 사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또다시 요새로 돌아갑니다. 지금 다윗이 도피 생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이렇게 아름답게 말을 했지만 다윗을 잡아주기려고 쫓아다니는 일을 그만두냐? 아니요. 조금 있으면 다시 시작합니다. 아예 완전히 그만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귀한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여지껏은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너를 쫓아다니거나 죄를 짓거나 너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 갖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내가 여기까지로 나의 직분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서 그만두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고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 좀 더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사울이 보였더라면, 지금 받은 모습도, 지금 하고 있는 말도 귀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변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조금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변화하고 조금 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아마 여기 우리 권사님들은 뭐 보시지 못했으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성경 본문을 설교하다가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됐어요. 아, 이게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구제하라고 했는데 내가 팔아서 구제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갖고 있던 금반지 하나를 팔아서 구제하는 데 쓰고, 설교 시작할 때 성도들한테 그랬다고요. 이게 뭐 백날 이야기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팔아서 구제하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는 뭐 예배당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지금도 예배당이 있어도 이게 뭐 어디 우리 겁니까? 다 빚이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저 예배당 뒤쪽에 보면 왼편에는 온풍기, 오른쪽에는 에어컨이 있다. 둘 중에 하나 뭘 팔까?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에어컨은 써야 되니 온풍기를 팝시다. 그래서 온풍기를 팔아서 구제하는 데 쓰기로 하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던 공부방에다가 연락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 나름대로는 선심을 쓴다 생각하고 기왕에 온풍기 주는 거 배달하는 배달비, 설치비도 우리가 드리겠다 해서 온풍기를 뜯어다가 그 공부방에다 주었다고요.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괜찮다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겨울이 되었잖아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온풍기가 필요하죠. 새로 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다고요. 기왕에 새로 오픈 게 살 거. 공부방에다가 새 거 사서 거기다 설치해 주고 우리는 쓰던 거 쓰면 될 건데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생각이 모자랐을까? 선하게 대하는 거, 조금 더 섬기겠다고 했던 거 한 걸음만 더 생각했으면 거기도 좋고 우리도 좋고 우리도 쓰던 거 쓰는 거니까 뭐 불편함이 없는 건데 뭐 때문에 내가 쓰던 중고를 뜯어서 갖다 주고 나는 새 거를 다시 샀을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아쉬움들이 사울에게도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조금만 더 순종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여러분, 여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 거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마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꿔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잘 깨닫고 주님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래서 좀 더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귀하고 아름다운 순종하는 마음만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사울이 했던 말들을 함께 나눕니다. 비록 여지껏 악하게 살았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가 아름다운 말들을 내어뱉게 하시니 우리가 그 모습 살펴보며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 살과 같은 변화되는 모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울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행동할 때에 우리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변화받게 하시고 사울처럼 고백하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저 은혜 받을 때 그 순간으로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기회 삼아 첫 줄발 삼아 더욱더 깊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